에스라 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죄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함께합니다.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일해 동안
동안
무교절을
무교절을
지켰으니
지켰으니
이는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을
즐겁게
즐겁게
하시고
하시고
또
아스루
아스루 왕의
왕의
마음을
마음을
그들에게로
그들에게로
돌려
돌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성전
건축하는
건축하는
손을
손을
힘있게
힘있게
하도록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나 함부로 하지 마. 총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쭉 자기는 되는 것마다 안 됐다고. 자기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분 그 간증이 너무 확실했는지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다 정말 고개를 끄덕였던 것을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정말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도 세상에서 붙이는 돈, 뭐 입고 있는 것, 사는 것, 뭐 그런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정할 때 거부하며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과 함께 하여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오늘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예배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그런 추측을 해서 만든 그림이 있는데 성전이 아마 이렇게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성전 내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죠, 그렇죠? 작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봉헌되었을 때, 이 연장자들이 성경에 보면 그 노인들이 두번 울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주춧돌이 놓였을 때 젊은 사람들은 막 기뻐했는데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연장자들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화려하고 정말 이렇게 잘 지어진 성전이었는데 이제 반대로 넘어가서 이렇게 벽돌로 간신히 쌓아서 이렇게 지어진 것을 보고 정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마음 아파하며 울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울었을까요?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정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완전히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70년이 흐른 후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 읽으셨겠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순탄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로잡혀 천 자들이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같이 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나도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이런 시야에 거절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벌써 200년 전에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옛날 스페인이 남미에게 했던 것처럼 동화 정책을 피면서 사람들을 막 옮겼습니다. 남자들을 막 죽였어요. 그래서 데려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피가 섞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였습니다. 그것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인 것은 그런 혈통뿐이 아니라 무엇이 섞였습니까? 신앙까지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죠. 사람 너희는 당신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말한다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이 당시에 이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성전도 지어주고 제사장도 임명해주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29절 33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사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바스와 다스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신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신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신들도 함께 섬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다? 자녀를 불살라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까지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예배하는 자기의 입맛에 따라 자기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오늘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이 저는 가톨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은 그래요. 아프면 누구에게 가죠? 이게 신상이 쫙 있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보기 좋도록 그렇게 신상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성인들의 신상들이 있는 것은 그 성인에게 특별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가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아프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죠? 누가에게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에 있었던 그 신들의 종목별로 예배하던 것이 그대로 가톨릭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돼버린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예배, 그들이 얘기하는 성전은 모든 우상들이 다 있고 자기 입맛대로 그 민족이 어떻든 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었고 골라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도왔다면, 아니 피지컬리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도움을 주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벌써 거의 200년이나 세월이 흘렀고 거기 안에 토착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만약에 성전을 함께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혼합되는 것, 우상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왜 분열했습니까?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들이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개취, 진짜 개취인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신에게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혼합주의, 그렇게 신앙이 섞여버렸을 때 왕국은 분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성전이 불타고 블레셋과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얘기하면 비판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그 무엇이 섞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센시티브하게 주의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이렇게 혼합돼버리고 섞이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이유는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예수 안 믿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알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사람들의 위험함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다른 것이 섞여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내 안에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경쟁하시지 않는 분이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누구가 있다면 이 시간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고백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래도 정말 더 잘, 더 견고하게 건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와 상관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방의 총독들을 다 돈으로 매수해서 편지를 보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의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왕이 세 명이나 바뀌어가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고 뇌물을 먹여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좌절이 컸을까요? 얼마나? 정말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일이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너무나 확신에 차서 그 지금 이 그 세월 동안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 땅을 버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정착하던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옮겼는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16년이나 그것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배 한번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드려보겠다는 건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타협하지 않은 것인데 16년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고 저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아마도 성전에 추춧돌이 놓였을 때 속상한 마음에 또는 감격한 마음에 통곡하며 울었던 그 어른들이 하나둘씩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렇죠? 정말 다시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제는 고향이 된 바벨론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아마 16년을 기다렸어도 원망과 슬픔과 분노로 기다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만 먹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선을 행하면 낙심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건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성전 건축이라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누구 때문이며 그 무엇 때문에 정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 때문입니까? 그 무엇 때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누구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한 싸움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아멘 못하는 것이 더 솔직한 마음일 것 같아요. 왜입니까? 정말 이 아픔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내 모든 고통을 아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그 내 아픔과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신다고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부담이 있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용납하기에 어쩌면 분노가 있는 것은 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16년 동안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나의 고통과 아픔에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부담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인지 알고 싶어요. 왜인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 가지 왜인 줄 알아도 그 고난을 겪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을 알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그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된 이유가 내 인간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이유가 성전을 16년 동안 짓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해도 다시 또 남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악한 세상이 승리한 것이고 악한 사람들의 지혜가 먹힌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것으로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절망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블레임하고 오직 그 무서운 세상, 그 권력을 가진 세상,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그 세상을 향해 원망과 후회와 한숨뿐이 쉬는 것뿐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겪는 이 위험도 이 위기도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 눈 아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그 이유를 듣지 못해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여전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왜인 줄 몰라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낙심 중에도 소망이 있고 암흑 속에서도 빛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관에 면류관을 쓰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가 보자.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고통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보자 라는 것입니다. 네 잘못이고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달려 죽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빌라도가 한 일이었고 대제사장들이 한 일이었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한 일이었고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이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과 패배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까지도 정말 오늘 말씀에 수많은 왕들까지도 이집트의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절망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는 실패와 패배가 아니고 승리였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 고난과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저주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을 지나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 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장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5장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니. 6장 22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고백합니다. 16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16년 동안 답답함이 있었지만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결국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셨다. 우리를 오히려 돕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정말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절망의 순간이 있다면, 오늘 아픔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심으로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과대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함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이유를 알고자 하는 나입니다. 이유를 알면 잘할 것 같습니다. 이유를 알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붙주칠 것 같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16년 동안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원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내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종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픔까지도 내가 설사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겪었던 것,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으며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낙심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조차 우리 마음속엔 부담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커튼 뒤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정말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방해하는 세력과 정말 선을 행하도록 낙심하게 하는 세력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주권이라 인정하기 싫어했던 것, 이유를 알고 싶어했던 것, 그러나 이유를 알아도 불평하는 사람이 나인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종용하는 정말 거머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주제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선포합니다. 정말 이 때가 지나고 그 때를 추억하게 될 때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이셨다, 오직 주님의 섭리였으며 주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주권이며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잊지 않아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생명을 경험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